우리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일곱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편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낸 그 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제 그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 일곱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도시마다 그 배경, 시대적인 상황들이 그 편지에게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그 사후에 나누어지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그 후계자들이 누가 참 후계자냐라는 막 싸움을 하다가 이제 로마가 새롭게 강대하게 들어서고, 그 로마가 이제 새롭게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이제 그것은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좋은 점도 있지만 시험을, 환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만 하는가, 왜 이겨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지금 약간 역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로마의 이름들, 뭐 헬라의 이름들을 하려면은 좀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잘 해놨는데 이름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냥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은 후에 그 후계자가 누가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그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확실하게 그 아이를 누가 돌보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확실한 것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 후계자입니까? 누가 힘을 줍니까? 강한 놈이, 강한 자가 다 차지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군대 간에 서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서열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마게도니아, 지금 그 본토를 다스렸던 그 안디오크스 1세였는데, 이 나머지 다른 지역에 있는 4개의 지역에 있던 장군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1세와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강력하게 후계자로 떠오르다가 이렇게 전쟁에 패한 후에 사라지고, 이 나머지 4개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도 지속되지는 않는데, 이 4개의 지역을 가진 장군들이 누구냐? 이 마게도냐, 이 본토를 가진 카산드로스. 근데 이 카산드로스도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 헬라, 마게냐 전부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북서 쪽에 있는 그 마게도냐만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셀루코스, 프톨레미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누구냐, 익숙한 왕국이 누구냐 하면은 셀루코스하고 프톨레미오입니다. 이 셀루코스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프톨레미오는 애굽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이것이 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루코스하고 이 프톨레미오가 그 이스라엘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을 이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리시마쿠스라는 그 장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리시마쿠스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실질적으로 그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 그리스 지역을 통일한 것도 있지만, 지금 트리기에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더 강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리시마코스가 다스리던 지역이 이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가 속한 지역인데, 이 리시마코스가 처음에는 잘 이렇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부하한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리시마코스가 처음에 딱 이렇게 나라를 차지한 후에 이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버가모.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버가모인데 원래 원어로 이야기하면 페르가몬이에요. 페르가몬.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을 딱 봤는데 이게 해안까지만 높은 아주 높은 그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저 높은 곳에다가 성을 지으면 요새를 지으면 이곳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그곳에다가 아주 아주 강대한 그 성을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시마쿠스가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았는데 자기 휘하에 있던 그 필레타리우스라는 그 장군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이 필레타리우스가 그 당시 이 버가모는 BC 13세기까지 올라가는 그 트로이 전쟁하고 연결되는 그때까지 역사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이 버가모 지역을 중심으로 그 자신의 그 상사였던 그 리시마코스가 세운 산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국을 세웁니다. 그 왕국의 이름이 바로 페르가몬이에요. 페르가몬, 버가모제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그래서 버가모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페르가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페르가몬,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버가모.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이 페르가몬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 페르가몬 왕국은 약 150년 정도 지속됩니다. 이 150년 동안 지속되다가 나중에 로마가 이렇게 막 강대해질 때 그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이 소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이 어디에 살게 되냐, 바로 이 버가모 페르가몬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왕국이, 이 페르가몬 왕국이 우리가 그냥 힘만 센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알렉산더가 그렇게 원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원했던 그런 문화의 나라를, 문화의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화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솔직히 그리스가 아니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라였어요. 알렉산드라. 여러분, 그 문서, 책을 만들 때 가장 그 처음에는 뭐 점토를 만들기도 하지만 나중에 무엇으로 만들게 되냐면 파피루스라는 것을 알잖아요.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의 그 산지가 어디냐? 바로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알렉산드라를 중심으로 그 프톨레미오스가, 그 프톨레미오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정말 나의 상사였던, 나의 주인이었던, 내가 모셨던 그 알렉산더가 원했던 그 도시를 내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세우냐? 아주 큰 도서관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라에 있었던, 그 이집트 알렉산드라에 있었던 그 도시에 장서가 한 50만 권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문명을 세워갈 때 이 페르가몬 왕국도 우리도 할 것이다, 우리도 한번 그러한 최고의 그러한 도시국가, 문명국가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버가모에도 도서관을 세웁니다. 이 도서관을 세워가지고 한 20만 권 정도의 장서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대, 세계의 3대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라, 그 다음에 버가모, 페르가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의 이 세 번째에 있는 장서가 몇 권이냐면, 책 몇 권이냐면 한 2만 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2만 권이라면 첫 번째 50만 권은 정말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버가모가 20만 권 정도의 장서를 모았다는 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라가, 이 프톨레미오스 왕국이 이렇게 이 버가모가 막 이렇게 도서관도 세우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시기도 나고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 당시에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도구인 파피루스를 수출하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뭐 그 그 배경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간단하게 한다면은 한마디로 종이 수출을 금지한 거예요. 종이 수출을 금지하니까 파피루스를 금지하니까 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가 무엇을 하냐면 그 파피루스를 대체할 수 있는 더 견고하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하면서 개발한 것이 뭐냐? 양피지예요. 양피지. 그래서 영어로 양피지를 파르츠먼트라고 하는데 이 파르츠먼트라는 이 원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페르가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가몬 왕국, 이 버가모가 이 양피지를 개발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책들은 다 두루마기예요. 이게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페르가몬 왕국이 어떠한 식으로 책을 발행하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펴서 넘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책을 개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양피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은 양피지를 다 굴려야 돼요. 책 한 권의 길이가 한 27m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책 한 권의 길이가 27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7m가 되는 거를 다 그렇게 찾아가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 페르가몬 왕국이 이 버가모에서 이게 딱 양피지를 개발하고 책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딱 넘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딱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로마가 막 이렇게 일었을 때 이 버가는 뭐는 버가나로 나름대로 이 문명의 중심지가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에 있는 책들을 알렉산드라한테 다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로마의 패권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이 파라오 자기 남편이자 동생이었던 그 프톨레미오스 13세인가 하는 그 왕하고 싸우는데 이 로마의 황제의 편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 파라오가 되는 그러한 기회를 붙잡는데 그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에 알렉산드라에 있는 그 도서관이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상당 부분의 책이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전쟁에는 이겼지만 나름대로 이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불타버리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때에 이제 그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안티오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제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티오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안티오니우스하고 누가 이렇게 연합하게 되냐면 클레오파트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티오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연인이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니까 상심이 되니까 그 버가모에 있는 버가모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집트에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페르가몬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티오니우스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자신들이 20만 권의 그 책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게 모았고 양피지까지 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뺏어가지고 이집트에다 갖다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나중에 이 아우구투스가 그 옥타비우누스가 이제 나중에 아우구투스 바뀌죠. 승리한 후에 무엇을 해주냐면 이 버가모에다가 자신의 신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신전을 이 아우구투스가 이 버가모에다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버가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우구투스에게 충성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책들이 어떤 헬라 철학과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신들, 우상신들,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다 뭐예요? 신들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도서관이 크게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또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가 최대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 우리들도 잘 버가모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누구냐면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의사가 되면 뭐 선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누구 선서예요? 어떤 선서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병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병원을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 병원이 어떠한 곳이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리스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에요. 이러한 큰 신전이, 도서관만큼 큰 신전이,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그 신전이, 병원이 버가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의 총독의 관저도 있죠. 총독이 이곳에 통치하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책 양피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빼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황제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그 요한의 편지를 보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정말 적 그리스도의 그 중심, 적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최고의 그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버가모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탄의 권자,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그 최고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곳이 버가모인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곳,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기 정말 힘든 곳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너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험, 그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두 가지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켰다.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켰는데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은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선지자예요. 확실한 적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유대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다음에 헬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포함되는 그러한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과 니골라당이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이 발람과 니골라당이 지금 버가모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발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순교할 정도로의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우상을 제물로 먹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 먹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그들이 진리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그 사랑하기만 하면 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아 얘기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죄송합니다. 바람 피우면서 내 마음은 당신 하나밖에 없어. 내가 잠은 다른 사람하고 살지라도 내 마음은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 그래도 잠은 딴 데 가서 자도 마음은 나한테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골라당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박해, 때리는 거는 참아요. 때리는 건 이겨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요 그냥. 그런데 살살살살 꼬시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조합, 노조, 뭐 길드, 노조라고 말하면 또 오해할 수 있겠지만 길드, 연합이 있어요, 연합.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네트워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그 음식이 뭐예요? 우상의 음식이에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타협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게 사탄의 이 발람이 이 교묘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솝우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적절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바람이 막 세게 불어치면은 그것을 벗길 수 있어요 없어요? 벗길 수가 없어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꽉 붙잡은 거예요. 햇볕이 따뜻하게 살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벗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딱 벗어요. 요즘 우리를 향한 유혹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 유혹이 뭔 것 같아요? 막 때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한국에 동성애하고 관련된 드라마들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어야죠, 그렇죠? 뭐, 내용적으로는 재미없는 거지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뭐 그런 것도 드라마에서 막장이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봐요. 막 욕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진 않아요. 욕하면서 재밌다고 봐요. 여러분, 재밌으면 또 하고 싶어,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그런데 우상의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 파티, 그 식사의 자리에 갑니까?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요.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파티에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이 흰색이었답니다. 그리고 위조하지 못하기에 은밀한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흰 돌, 새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흔해요. 하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특별해요. 너무나 흠하게 들려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이름은 능력이에요. 이 사탄이 이 버가모 교회에 그 이름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포기하는데, 타협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단호하게 난 예수 믿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핑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타협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붙잡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